진주자를 위한 규칙을 읽고 있는 책 읽기 20분입니다. 이 책의 제2장 수단과 목적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 읽진 않았고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이 수단과 목적에는 11개의 규칙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규칙 5 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규칙 6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규칙 6을 다루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규칙 5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규칙 1은 수단과 목적의 윤리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이슈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반비례한다.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일을 다룰 때 우리는 도덕심에 충만하게 된다. 예. 두 번째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수단의 윤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적이 거의 모든 수단을 전담한다. 네 번째는 행동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의 맥락에서 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규칙 5는 이용 가능한 수단이 많을수록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다시 말하면 이용 가능한 수단이 적으면 이게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하면서 또 이걸 저 들으면서 이 사람은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게 도덕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도덕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신들의 행동을 또는 어떤 수단을 선택했을 때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논변들을 가리킬 때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도덕주의적인 생각은 좀 접어두고 이 규칙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읽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규칙 6부터 읽겠습니다. 규칙 6은 앞에 나온 것과 좀 겹치는 점이 있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덜 중요할수록 사람은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여할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급하지 않으면 이것 이러쿵저러쿵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다르게 제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을 바꿔보자면 급하면 수단의 도덕성에 신경 쓸 틈이 없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 7은 일반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이것도 다르게 말을 해보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그것을 정당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된다 이거죠. 실패하고 나면 도덕적으로 정당한다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일단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자 사울 알린스키는 어떤 이런 사회운동에 나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선한 목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선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 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마피아 경영학 같은 느낌을 딱 주거든요.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이런 말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저자의 대전제는 굳이 그때그때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한 목적을 아예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규칙 8은 수단의 도덕성은 그 수단이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 혹은 승리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 얘기는 같은 수단이라 해도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수단의 순간에 사용되면 비윤리적이라는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패배를 면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결정 제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 그 무렵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일본의 패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고 그랬는데 이제 원자탄이 거기에 투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게 도덕적인 거 아닌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죠. 그런 걸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구는 효과적인 수단은 반대세력에 의해서는 자동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다. 아, 이거 재밌는 말이죠. 이쪽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 상대편은 적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격을 입고 있을 때는 항상 비난을 하는 거죠. 적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입고 있고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들이 지금 비도덕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게 재밌죠. 도덕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도덕론 어떤 양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도덕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대체로 그 사람들은 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규칙 10.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서 윤리적으로 포장하라. 예,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도덕적 정당화를 생각해봐라.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 10에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딸려 있는데요.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사례도 있고 규칙 10이 굉장히 설명이 자잘하게 깁니다. 그 설명들을 다 제시할 수는 없는데 좀 긴 만큼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서도 얘기되었듯이 수단을 결정할 때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수단이 사용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가용한 수단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활동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 세력의 권력과 힘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체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가 왜 비폭력을 생각했을까? 이걸 따져봅니다. 저자는 당시 인도 사람들은 네루의 평가에 가면 모든 지배 세력에게 위협당하고 억압받으면서도 저항 능력이 없는 사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하며 희망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람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봉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비폭력 저항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것은 동시에 적의 형세 또는 반대 세력의 성격에 따라 고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소극적 저항은 영국의 지배를 인도에서 종식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인도 사람들은 지극히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결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은 그냥 소극적 저항이죠. 그게 바로 가장 중대한 결점을 유력한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했던 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신들은 어차피 거기 다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대신에 여기에 와서 앉고 앉아있으면서 독립을 달라고 외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수단입니다. 이게 왜 비폭력 소극적 저항을 해야 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그걸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받고 또 경찰에 잡혀가고 또 뭐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맞서 싸워서 당신의 삶을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소한 폭력 사태에도 사람들이 금방 그 저항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가장 쉽게 평화롭게 자기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일상이 망가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에게 당장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20분도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 그러면 일주일에 20분짜리 어떤 녹음을 계속해서 되풀이 듣기라도 하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일단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최소한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민권운동도 소극적 저항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그저 겁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것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 나아가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죠. 네,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선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 10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고요. 규칙 11은 수단과 목적 윤리에 관한 11번째 규칙, 그 어떤 수단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는 자유, 평등, 파괴, 공공선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자잘해 보이고 소극적인 저항인 것 같아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목적에 뿌듯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목적을 향한 수단이 실행이라는 과정에서는 종종 새롭고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이 바로 그 실행수단의 주요 결과물 중에 있다. 네, 이 점을 유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게 이제 규칙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장의 마지막 문단을 읽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단과 목적은 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질문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라는 논리에 유행하는 질문이 결코 아니었다. 반대로 진정한 질문은 언제나 이 특정한 목적이 이 특정한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문장을 거듭 제가 읽음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원칙이 없다. 정해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리고 행동에 착수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반대편의 상황과 이쪽편의 상황 모두를 고려한 그런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15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 읽기 1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